선지서가 좀 어려운 것은 뭐 다른 데는 읽으면 내용이 좀 이해가 이게 됐는데, 예, 선지서는 좀 어떤 은유적인 어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좀 돌려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나훔 뭐 어제 1장 읽고 오늘 2장 읽었는데, 그냥 평상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듯이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나훔서도 마찬가지. 요나서와 나훔서는 한곳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선포한 반면, 나훔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약한 100년에서 120년 뒤에 일어난 인물이고요. 그때 니느웨가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이렇게 얻고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는데, 그 앞에 이 나훔이 활동했던 이 므낫세 왕그 앞에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이렇게 야유하듯이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바람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은 그 심판에 대한 선포고, 2장은 그 심판 당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2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시냐면, 그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 물론 바벨론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그 이제 배경으로 보면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파기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파기하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처음에 바벨론과 메대 사람 이렇게 연합군인데,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이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그 지역에 큰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제국을 이루었지만,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이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곧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경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사실은 할지어다 그 말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한번 네 산성을 지키고 네 길을 파수하고 한번 네 허리를 경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해서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조롱하듯이 말씀하죠. 그러자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냐면, 바로 이 포도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해초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초리를 넘어서 이네들이 너무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삼켜버렸습니다. 남유다까지, 그리고 여호와를 조롱하며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창세기 32장의 얍복강 기도 이후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같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들게 했던 앗수르 세력을 이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회복을 해주시겠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 이 그는 바벨론, 곧 아수르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3절과 4절은 그가 바로 바벨론인데, 보십시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 바벨론 세력을 표현하는데 정말 이 아수르보다 엄청난 그런 기계가 있고 빠르고 힘이 있는 그 세력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5절에 그가 라고 하는 그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그로 나오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근데 곰곰이 보면 3절 4절에 그는 바벨론 세력, 5절에 그는 침략당할 심판당할 아수르 세력을 말하는데, 자 5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존귀한 이 자들을 생각해 내니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정예 부대를 생각해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자 지금 이 아수르가 정예 부대를 생각해 냈습니다. 정예 부대를 빨리 동원해서 엎지르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의 그것에 맞춰서 자기들은 특별 어떤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8절에서는 니니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다 그랬어요. 이 니니에 성은 천연 요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있지만 그 성 주위로 강이 흘러서 쉽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된 천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까지 넘쳐서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그 강이 오히려 범람하여서 강들이 넘쳐서 그들을 덮쳐버리게 됩니다. 8절에서는 니니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더다. 다 이제 도망가기에 바빠지게 됐다는 거죠. 가운데 7절에서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얼마나 비참한지, 그 왕후는 왕비인지 하여튼 귀한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 그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가는 그런 모습, 처량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8절에 니네는 예로부터 그렇게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이 풍부했습니다. 금도 은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니니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할 자가 없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12절에서는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곳간을 채웠던 그들이 이제는 그 굴을 채웠지만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찢겨진 것으로 그것을 채우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은과 금으로 채웠던 그 곳간을 자기의 그 찢겨진 살로 채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심판날을 감당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쓰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곳간에 쌓아두는 삶 혹은 이렇게 약탈하며 욕심 부리며 사는 삶,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수르는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영광을 나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만큼 힘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노략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이와 같이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 세력도 또 교만을 떨다가 또 다른 페르시아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세력은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알렉산더 그리스 왕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멸망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권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네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대적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13절 말씀 내가 네 대적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뭐 싸우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곧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양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 앉을 염소 같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 공고하고 비참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서 염소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왜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과 야곱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적하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시고요. 비판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같아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있어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빈 그 빌었던 기도가 여러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